이 발생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여곡절 끝에 창을 띄웠습니다. 잘못 건드려서 창이 사라졌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창이 두 개가 떴네요. 두 개. 하나는 가짜입니다. 네, 음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신터마니님이 일발을 꺼내줬습니다. 네, 아까 제가 뭘 잘못 건드려서 창이 두 개 열렸는데 하나는 방송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방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스티보님, 브랜지비님 반갑습니다. 현재 6명이 시청 중입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하나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삭제를 하더라도 나중에 삭제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시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방송 중인 거예요. 네. 김영하님, 박미희님 반갑습니다. 보리반님 어서 오세요. 애정이라는 표시가 뜬 것은 방송 중이 아닙니다. 이제 구독자는 3,380명입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좀 늘었죠. 3,410명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이 총선 때문에 70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현재 20명이 입장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면 이상이 있거나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 수익 실현. 그걸 신청해놨는데 너무 복잡해서 무슨 SC 제일은행에 가야 되고 뭐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 앱을 다운받아야 되고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쪽에서 또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게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종이 우편함으로 편지봉투로 뭔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뭐 비밀번호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학을 때. 근데 어쨌든 그 수익이 얼마나 실현되는지 보니까 400원이 실현됐어, 400원. 그럼 지금 이렇게 정말로 수익이 실현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1시간 동안 낑낑대고 이것저것 눌러서 뭐 애드센스인가 뭔가를 가입해가지고 하여튼 뭔가 수익 실현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400원이 요즘 환율이 올라가지고 500원 가까이가 지금 $0.44가 입금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입금됐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뭔가 수익 실현을 하면 이게 더 많은 시청자가 보게 된다 그런 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수익 실현을 해놨는데 그걸 현금화 하려니까 $100가 돼야 입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3년 안에 $100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해야 유튜브 측에서 그 밀어준다고 하니까 수익 실현을 하긴 해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좀 엉망으로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400원밖에 입금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곡기는 조국과 한동훈의 정면 충돌. 하여튼 한동훈이 이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죠.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이 정치 영단 이런 사람이 갑자기 정치를 한다. 정치라는 건 팀플레이인데 팀이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도 팀이 없고 한동훈도 팀이 없어요. 검사 패거리 가지고 팀이 안 돼. 왜냐면 검사들은 팀이 아니야. 검사라는 것은 등산을 할 때도 줄을 서서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건 팀이 아니라는 거죠. 팀이라는 것은 평등한 걸 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으면 이게 팀이 아니야. 그래서 검사들은 팀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할 줄 모른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독고다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언론과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과 짜고치기. 신문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이 한동훈이다. 근데 한동훈보다 이 윤석열이 더 뛰어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한동훈 별명이 편집장이에요. 신문기자가 기사를 써서 편집장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한동훈이 이미 다 편집해놨어. 한동훈이 보도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미 편집을 다 해놨어요. 보도만 하세요. 그래서 한동훈이 넘겨준 자료를 딱 보면 손댈 데가 없어. 그냥 바로 보도. 그러면 편집장 승인.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기자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 일할 게 없어. 기자들은 그냥 한동훈이 주는 찌라시를 받아서 넘기기만 하면 돼. 근데 그러한 한동훈도 윤석열을 못 당한다는 거지. 윤석열은 교정까지 다 봐서 완벽하게 신문기사를 그냥 던져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기레기하고 사귀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진짜 정치는 못하는 거예요. 일단 벤처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우리 벤처 회사를 세우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사무실을 구해야 된다. 그건 쉬워요. 사무실을 구하기 단계까지는 쉬워. 거기까지는 어린애도 해. 법인 내자. 이것도 한다고. 그다음 직원을 뽑자. 이것도 해. 사무실 내고 법인을 내고 직원 뽑고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야. 윤석열 또 당명을 바꾸고 입당 절차를 마치고 대선 출마를 하고 이런 건 했지. 그러나 팀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줄 몰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팀플레이를 하려면 좀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보 김영삼 대통령 당선, 바보 노무현 문재인 당선, 문어벙, 별명이 문어벙이야. 어벙해서 대통령 당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면 전부 뭔가 이 전통적으로 조금 바보스럽다. 전두환 조금 바보 아니야. 노태우는 약간 바보지. 왜냐하면 노태우는 전두환보다 더 똑똑한데 전두환 시다발이를 하고 있어. 왜 똑똑한 사람이 시다발이를 하냐고. 바보 아니야. 김대중도 좀 바보예요. 왜냐하면 김대중은 70년대 대통령 될 수 있어서. 근데 왜 김영삼한테도 밀리냐고. 전부 바보야. 뭐냐면 망치와 모루 작전을 해야 되는데 역시 중요한 게 모루 역할이에요. 얻어맞는 역할이 중요한 거라고. 망치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진중권이나 한동훈 이런 사람 다 망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수하고 수비수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유방과 항우, 항우는 공격수고 유방은 수비수인데 왜 유방이 이길까? 아까 얘기했지. 팀플레이. 공격 축구는 팀플레이 할 필요 없어요. 메시 혼자 골 다 넣어. 호날두 혼자 골 넣는다고. 근데 수비는 팀플레이를 해야 돼요. 팀플레이가 안 되면 수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수비수라도 팀플레이가 안 되면 김민재가 지금 밀린 이유가 뭐냐면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독일어를 잘 말을 못하니까 동료하고 콜플레이를 잘 못해가지고 주전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말이 안 되면 팀플레이가 안 되면 주전을 못하는 거죠. 김민재가 어디 실력이 없어서 밀렸습니까? 수비는 말을 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홍명보가 수비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휘를 잘해. 야, 너 저기 막, 야, 왼쪽에 달려들어. 야, 태클해. 지시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김민재가 해야 되는데 저 볼 때 독일 가서 김민재가 말이 잘 안 돼가지고 동료 선수한테 콜플레이를 잘 못해서 지금 주전에서 밀려가지고 후보 신세가 된 거예요. 수비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유방은 말을 잘하고 항우는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유방처럼 버티기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 이재명과 조국, 조국은 공격수고 이재명은 수비수예요. 근데 수비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전쟁을 논할 자격이 없어. 이걸 알아야지. 근데 보통 바보들은 아, 공격만 잘하면 된다. 한동훈, 윤석열 다 공격수예요. 수비수가 없어. 저쪽은 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공격을 하면 할수록 공격이 더 잘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항우가 공격을 하니까 할수록 공격하면 할수록 더 공격이 잘 되는 거예요.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아, 공격하니까 다 되더라. 기습, 독일군의 기습 작전.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왜 이 독일의 전격전이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실전을 딱 해보면 기습은 하면 할수록 더 잘 돼요. 근데 왜 이게 잘 될까? 수비 포지션에서 그게 잘 됩니다. 공격 포지션에서는 순간 그게 안 돼요. 그 뭐냐면 1차 대전에서 프랑스가 이겼어요. 독일이 수비수가 된 거예요. 반격이라고. 그 반격은 공격할수록 하면 할수록 더 잘 돼요. 프랑스 혁명을 했어요. 혁명을 했으니까 열강이 프랑스 혁명을 방해한다고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은 공격수야. 나폴레옹 공격수인데 잘 되는 거야. 야, 공격이 최선의 방어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프랑스가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바보 돼버려. 그때부터 공격이 안 돼요. 요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과거 그 민주당 2016년에 8년 전에 이겼을 때 김종인이 지휘를 했어요. 근데 김종인은 공격수가 아니야. 수비수야. 근데 수비수가 지휘를 하니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격수가 지휘하면 개판됩니다. 공격수는 원래 지휘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건 좀 고급 기술인데 이거는 구조론에서만 배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어디를 가도 이걸 안 가르쳐줘. 공격을 하면 할수록 공격이 더 잘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방어전에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럼 방어전을 아닌데 방어전을 하려고 하면 사기를 쳐야 된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작전. 트럼프는 자기들 공격하면서 아, 중국이 경제 침략을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소련이 쳐들어온다.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자기가 수비수 포지션을 차지하고 수비 모드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지. 그걸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누가 공격수고 누가 수비수냐고. 조국이 윤석열을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조국이 공격수고 윤석열이 수비수냐 안 해야. 이 전체 방어 여당이 누구냐고. 윤석열이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공격수고 민주당이 수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 축구를 하면서 역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는 비법이라니까. 수비 축구를 하면서 역공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갑작스런 2선 침투. 수비 축구를 막 수비, 전원 수비, 일자 수비 하다가 갑자기 조국이 단독 드리블 해서 손흥민처럼 100m 드리블 해서 골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이걸 하면 상대방이 아무도 못 막아요. 이런 고급 기술은 구조는 아니고는 지구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에너지 법칙인데 에너지를 모르면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가 없어. 축구 100편 봐도 이런 얘기를 못해요. 네. 보리반님, 영원중님, 올리원님, 변대우님, 박명희님 반갑습니다. 현재 50명이 시청 중입니다. 네. 결론은 전체적인 전략은 수비 전략. 그 안에서 기습 공격. 이게 무조건 이기는 비법이다. 네. YB우님 반갑습니다. 다음 곡지는 말리는 한동훈. 말리는 한동훈이 아니고 말리는 한동훈. 이게 뭐냐면 아까 했던 얘기네. 한동훈이 이 친구가 없다. 이게 점점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조국하고 이재명은 뭔가 돌아가잖아. 그에도 뭐 박용진도 있고 민주당은 뭐 시끌시끌해가지고 뭔가 돌아가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막 찢고 뽑고 하는데 뭔가 이게 막 팀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한동훈은 자기 혼자 외롭게 고아가 돼가지고 막 기레기가 빨아주니까 동료가 없다는 게 갈수록 드러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언론이 띄워주니까 한동훈이 막 둥둥 떠가지고 막 신이 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 한동훈 주변에 누가 있냐고. 일단 옛날에 뭐 김영삼이라도 좌동령 우형우가 있다. 장도동 가신들이 있다. 동교동 가신들이 있다. 노무현도 친노 세력이 있다. 근데 지금 친한이란 말도 없어. 지금 윤석열은 그래도 윤핵관이라도 있었잖아요. 윤핵관. 지금 한동훈 한핵관도 없어. 한동훈 혼자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 돼버린 거야. 심지어 심평마저도 한동훈을 비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돼버릴까? 왜 한동훈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이거 딱 생각해보세요. 딱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더라? 안철수죠. 안철수가 처음에는 기사 적게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주변에. 왜 그랬을까? 왜 안철수 주변에 아무도 없을까? 이것보다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된 사람이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이 옛날에 뭐 계획당한다고 막 혼자서 그랬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더라고. 이번에 조국이 간다니까 우리로 따라가잖아. 조국은 거의 군단급, 군단급. 멤버도 군단을 만들었어. 벌써 20명이 조국 따라갔어요. 근데 조국이 딱 뜨니까 20명이 따라갔는데 왜 유시민은 아무도 안 따라갔을까? 왜 안철수는 처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 사람이 다 떠났어. 왜 안철수는 우르르 따라가더니 다 집 나가버렸을까? 왜 한동훈은 아무도 안 따를까? 바로 욕을 하고. 근데 안철수는 왜 그렇게 됐냐면 아스퍼그라서 그래요. 오늘 이광재가 안철수하고 인사하려고 무슨 중소기업인 간담회 거기 갔는데 안철수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천장인가? 하여튼 뭐 선거 접수하는데 후보 접수하는데 거기 갔는데 김은혜하고는 악수를 했는데 안철수는 바로 옆에 있는데 모른 척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안철수가 왜 그런지 저는 알죠.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낯을 좀 가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을 해요. 막 심장이 쿵쿵 뛰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광재 만나서 안녕하세요 해야 될지 광재야 해야 될지 그 이광재 의원 아니십니까 해야 될지 이광재가 옛날에 도지사였죠. 이지사님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른 척 하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광재를 오늘 외면한 진짜 이유는 아스퍼거들이 그 당황해서 자기가 먼저 말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고. 나만 알고 있는 진실이. 아무도 이걸 설명을 안 해줘. 네, 이영수님 반갑습니다. 현재 65명이 시청 중입니다. 그래서 진위부대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은 벌써 망했습니다. 안철수는 그래도 한 몇 년 만에 망했어요. 근데 한동훈은 석 달 만에 망했어. 네, 다음 곡지는 검사는 정치를 못해. 이회창은 판사죠. 판사나 검사나 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다 정치 못해요. 이회창은 정계 개편을 안 했어요.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게 전부. 윤석열도 공무원, 한동훈도 공무원, 김대중 대통령은 뉴 DJ 플랜, DJP 연합, 노무현 대통령은 정몽준과의 단일화, 열린우리당 창당, 이명박은 한반도 대운하, 세종시 폐지, 박근혜는 세종시 재추진, 중국 방문, 시진핑과 회담, 문재인은 안철수와 단일화, 김정은과 회담, 트럼프와 회담. 한 거 다 했다고. 근데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어떤 의사결정도 안 했어. 뭐 정계 개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한반도 대운하 같은 공약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의사들도 다 등을 돌렸는데 이제는 검사들도 등을 돌릴 차례. 정치 검사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사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영화의 마동팔 검사 넘버설이 이 주인공이었어요. 검사가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은 검사가 전부 악역이야. 검사가 전부 조폭하고 막 붙어먹고 이상한 짓 하더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 검사 이미지가 나빠진 거죠. 근데 왜 이 윤석열은 남북 정상회담을 안 할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북한에는 명품 사업이 없어. 김건희가 만약 북한에 명품 사업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명품을 쇼핑을 했을 건데 북한은 명품 샵이 없기 때문에 안 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다음 꼭지는 지지율 착시. 이게 뭐냐면 5개월 전 이 지지율을 하고 지금하고 딱 비교하니까 윤석열이 한 8% 올랐어요. 여기서 지금이랑 일주일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전 오늘하고 딱 비교하니까 윤석열이 5개월 동안 지지율이 9% 올랐어. 정확히는 8점 몇 프로인데 근데 잘하고 있다가 9% 올라간 거예요. 그럼 잘못하고 있다는 몇 프로 내려가나? 안 내려갔어요. 똑같아. 5개월 전에 잘못하고 있다가 61%, 지금은 60%, 정확히는 59.4%인데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1%가 줄었는데 잘하고 있다는 9%가 늘어난 거예요. 이건 뭐 이상하잖아. 이쪽에서 줄었으면 이쪽에서 늘어나야지요. 이쪽에서 이런 것이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생겼는데 이쪽에는 변한 게 없어. 이거는 여론조사가 가짜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명박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을 때 진짜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정책에 불만이 있고 잘해라는 비판이죠. 근데 지금은 한동훈 말을 안 들으니까 얘는 얘기해봤자 어차피 말을 안 듣는다 포기하자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철밥통 35%가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은 어차피 말귀를 못 알아 쳐먹으니까 말해봤자 안 되니까 포기하자. 그래서 그냥 지지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지지율 35%는 윤석열 지지하는 게 아니고 국힘당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죠. 5개월 전 윤석열 지지율 30%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고 지금 39%는 국힘당 지지율입니다. 이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걸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주로 무응답 중도층들이 윤석열을 더 싫어해요. 왜냐? 좌파들은 대항수단이 있어.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좌파들은 윤석열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치자. 자기들이 정권 잡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삽질할수록 우리는 이익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 윤석열 삽질해. 그 삽질할수록 나는 기분 좋아. 왜냐면 정권을 뺏어올 거니까. 근데 중도층은 그냥 일방적으로 저 터지는 거야. 일방적으로 윤석열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 무기가 없어. 왜냐면 중도니까. 지지하는 당이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의 제일 피해본 사람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물가 올랐잖아. 현찰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현찰 손해본 사람들이 중도층들이 제일 피해자예요. 그리고 중도층들이 다 지금 조국당에 가 있어. 조국당이 왜 그렇게 지지율이 높을까? 그거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들이 윤석열한테 화딱 찍어놨어. 윤석열 패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윤석열을 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당 지지율이 지금 30%인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 안 해요. 그 사람 그냥 윤석열 그냥 존나 패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다. 구조론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곡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팀플레이. 이게 뭐냐면 조국혁신당에서 하깃진의 총사령관은 이재명이다. 그러면 거북선의 돌격장은 누구냐? 그건 조국이다. 여기 거북선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세한 기사는 안 읽어봤는데 하깃진의 총사령관은 이재명이다.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망치와 모루 작전. 모루는 이재명, 망치는 조국, 보병은 방어 수비, 기병은 돌격, 민주당은 수비, 조국당은 공격. 이렇게 공수 역할 분담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한동훈을 붙잡아 놓고 조국이 본진을 털어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한신의 배수진. 전체적으로는 이 얻어맞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김건희를 아무리 때려도 저쪽은 김건희를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수사를 안 해. 그러니까 조국하고 이재명은 수사를 당하고 있잖아요. 얻어맞고 있는 쪽이 누구냐고. 수비 포지션이 누구냐고. 항상 전쟁은 수비가 이기게 돼 있어요. 수비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공격은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 왜냐면 공격 그 자체가 이미 전략 노출이야. 그리고 수비는 수비를 하면서 부대 하나를 따로 빼서 배후를 칠 수가 있는데 공격은 이미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게 공격하는데 하나도 뒤로 빼려면 걔들은 더 빨리 가야 되잖아.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아니면 적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적진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수비는 전략을 쓸 수 있는데 공격은 전술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래 전쟁은 수비가 이긴다. 그리고 민주당이 수비 포지션입니다. 항우도 그렇잖아요. 항우도 진나라하고 싸울 때는 다 이겼어요. 그런데 유방하고 싸울 때는 이상하게 말려가지고 전투를 이겼는데 계속 전쟁이 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수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진나라하고 싸울 때는 진나라가 공격이고 항우가 수비였죠.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항우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는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항우가 공격, 유방이 수비가 되어버린 거죠. 공수가 바뀌면 에너지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다음 곡기는 민주당 최고위에 바보가 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이 박용진을 공천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에서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왔어. 그리고 최고위에 어떤 바보가 계속 삽질을 하는 거예요. 조수진 공천하는데 또 뭐 변호사 때 뭐 변호를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그 조수진 자르고 박용진 다시 공천해야 될 판이에요. 왜 이재명 시킨 대로 안 하냐고. 당대표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대표가 하라는데 왜 말을 말아. 미친 거 아니야. 박용진을 공천해버리면 이재명이 지지율 올라간다고. 그럼 이재명은 대통령 돼야 되는데 박용진을 공천해야지. 적을 만들면 안 돼요. 대통령에 도전할 사람은 절대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냥 박용진 공천했으면 조용하게 넘어갔는데 조수진 괜히 공천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 최고위에 바보가 한 명 있어요. 바보가. 아주 IQ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자꾸 몰빵 그러고 있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야 이기지. 허허실실 전략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모르는 적을 붙잡아 놓고 방치로 뒤통수를 깐다. 이게 허허실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력부대가 모여있는 건 가짜고 특공대가 가 있는 데가 진짜라고. 어디가 적의 본 진짜일까? 진짜 공격은 이재명이 아니고 조국이겠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페이크예요, 페이크. 진짜는 이재명이 공격수고 조국은 교란작전이에요. 네, 다음 곡지는 윤석열 또 초대형 사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건 그냥 선거를 말아먹자는 자살, 자살. 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한다고 해서 표가 나오겠냐고. 이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지금이라도 올바른 정정당당한 선거를 해서 깨끗하게 90석 먹고 지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월남전처럼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이게 다 이종섭 때문이다. 이게 다 황상무 때문이다. 이게 다 이준석 때문이다. 이게 다 김건희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결국 분당이 돼요, 분당. 이렇게 다 백승을 한다 해도 분당돼, 100% 분당돼. 제가 또 영화 파묘 영향으로 팔을 들고 쇼를 했죠. 제가 볼 때 파묘가 단일 영화로 알려졌기 때문에 팔을 들고 파가 800의다. 이런 쇼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그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야. 윤석열이 언론에 안 나오는 걸 지지한다. 그런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왕 이 국힘당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으면 지방에 지금 윤석열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김건희도 데리고 다녀라. 왜 김건희는 빼놓고 여성차별을 하고 있냐. 네. 어차피 안 지킬 거라 막 질러보는 것 같습니다. 막 질러보는 거는 자기가 불안해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잠을 못 자. 일단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고 권투선수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다 그래,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불안 초조해지면 미친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왜 자꾸 미친 짓을 할까? 그렇게 안 하면 당장 피가 마르고 숨이 안 쉬어지고 공황장애.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잠을 못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다음은 바보가 너무나 많아. 칼럼. 뭐냐면, 이태로 가면 민주당이 일당이 된다. 김대진 조원 CNI 대표, 유상찬 스토리닷 대표, 이준호 STI 대표,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총선 결과 전망을 했는데, 똑같아, 똑같아. 와, 전문가 4명이 총선 결과를 전망했는데, 전부 130대 145, 뭐, 딱 10석 차이, 10석 차이. 전부 10석 차이로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상식적, 초등학생 생각에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울은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지. 왜냐면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를 왜 하냐고. 만약 이 소선거구제를 안 하면 모든 게 50도 50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렇게 된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탈리아는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버리냐면 이탈리아가 다시 독재국가가 될까 봐 강한 정치를 못하게 한 거예요. 대통령이 나오면, 이탈리아에 만약 대통령이 나오면, 무솔리니가 히틀러 같은 놈이 또 출연한다. 독일도 비슷해요.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약한 내가 강한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못하게 막아놨어. 누가 그러냐? 미국이 그렇게 한 거야. 미국이. 오늘부터 이탈리아 너희는 바보가 되라. 이탈리아는 대통령이 나오면 안 돼. 이탈리아는 강한 정치가 나오면 안 돼. 너희는 계속 바보짓이나 해. 이렇게.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제 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근데 소선거구제 한 나라에서 전부 정치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확 올라갔다 확 치고받고 막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전부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49.91% 득표. 이건 뭐냐면 딱 150석이라는 거죠. 149석 내지 150석. 근데 왜 180석이냐고. 30석을 더 먹은 거예요.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은 41.46% 득표. 요 비율대로 나오면 123석. 다시 말해서 국힘당은 20석을 손해받고 민주당은 30석을 2억 받고 합쳐서 80석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 10%는 아마 군소정당에까지 갔을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냐고. 불과 8.5% 차이인데 8.5% 차이인데 왜 80석이냐고. 여기서 1%에서 10석을 가져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4%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8%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4%예요. 4%니까 1%에 서무석.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민주당 국힘당 찍을 사람 1%가 민주당으로 넘어왔다면 1%가 넘어올 때 의석이 20석이 따라온 거예요. 이걸 반영했냐고 안 했잖아. 이 새끼들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조원시에나 뭐 여론조사 전문업체 뭐 전문가 뭐 김대중, 유성찬, 이준호, 최병천 이 네 명을 불러놓고 내가 물어보자고. 1%가 움직이면 20명이 움직인다. 이거 반영했냐고. 안 했잖아. 다 거짓말 아니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분석하길래 최근에 윤석열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은 이종섭, 황상무 이런 게 아니고 민주당 공천 내분 이거 아니고 디올백이에요. 디올백. 폭로전하면 다 졌어요. 지난번도 김만배 폭로전에 선거 사흘 전에 폭로한다고 말이 되냐고. 진 거야. 이제는 알고 있을지 김만배 폭로전 때문에 대선 졌다. 사흘 앞두고 폭로한다는 것은 이게 자살골이에요. 이게 뭐냐고. 상대방이 대응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칙한 거 아니야. 할배들 다 툭 들어가는 거야. 지금까지 폭로전에서 선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디올백은 4개월 전, 제가 얘기했죠. 3개월 전에 해라. 근데 4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올백은 타이밍을 잘 잡은 거고, 만약 한 달 앞두고 디올백 이런 거 터뜨리면 100% 이게 악재예요. 지금까지 폭로해서 선거 이긴 당이 없습니다. 이런 걸 전문가들이 하도 몰라. 우리나라에 진짜 전문가는 없어요. 최근 지지율 올라간 것은 다 디올백 때문이다. 네. 다음 곡지는 박용진은 정치를 배우라. 하여튼 뭐 이낙연, 임종석, 송영길, 박용진, 이인영, 호남 출신, 충청 출신 이 양반들이 못 크는 이유가 엘리트주의 때문이에요.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박지원도 김어준 TV에 나오잖아. 김어준 방송에 나오잖아. 근데 박용진은 뭐냐고. 왜 김어준을 미워해. 자기는 귀족인데 김어준은 상놈이다. 귀족이 어떻게 상놈하고 같이 놀겠냐. 이거예요. 이걸 들킨 거야. 안경만 보면 알아. 그 안경, 그런 안경 쓰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가 왜 검은태 안경을 쓰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여튼 인상이 더러워서 나한테 찍힌 정치인 중에 안망한 정치인 없어요. 조국도 더 떨려면 머리 한번 밀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빡빡 머리를 했을까? 깍두기 머리. 이발소 갈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 무슨 이발소야 정치인이. 그리고 안희정은 나한테 왜 찍혔냐면 정봉주도 똑같은데 이상한 머플러를 딱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머플러, 중절, 뭐, 선글라스, 이게, 야쿠자 보스의 3종신기예요. 제가 옛날에 그거 일부러 올렸어요. 정봉주 보라고. 물론 정봉주가 바슬리는 없지만, 야쿠자 보스 3종신기 이런 거 갖고 다니는 또라이들은 정치하면 안 돼. 하여튼, 제 얘기는, 이, 박용진은 이 정치 IQ가 떨어져요. 정치 지능이 떨어져요. 초등학교 교실만 봐도 일진이 딱, 자리를 잡고 부하들 딱 부려먹고 빵 셔틀 딱 시키고 이게 시스템 돌아가는 게 있다고. 일진이 앉는 자리 딱 정해져 있어요. 버스 수학여행 갈 때 어디 자리가 일진이 앉는 자리냐. 맨 뒤에 가운데 자리예요. 그 뭐냐. 버스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버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 이게 우두머리의 자리. 그러면 어디가 찐따 자리냐. 선생님 몇 자리. 선생님 몇 자리는 찐따 자리. 다 정해져 있어. 이런 걸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한동훈이나 박용진 있는 사람들은 정치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도 자기 자리를 못 찾아. 딱 보면, 아, 여기는 내 자리다. 아, 여기는 남의 자리다. 여기는 보수 자리다. 여기는 2인자 자리다. 여기는 3인자 자리다. 여기는 찐따 자리다. 이거 나오잖아. 딱 보면 나온다고. 이게 조국설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조국도 이걸 읽어보고 머리 한번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 끼까지 오르면 그거는 영화 주인공 머리 모양이에요. 영화 주인공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정치를 하려면 머리 깎아야 돼요. 물론 단동훈이 가발 벗어버리면 뜹니다. 지지율 10% 올라갑니다. 전두환도 가발을 안 쓰는데 감히 한동훈이 가발을 쓰고 있다니. 물론 키높이 신발도 벗어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농담하는 것 같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정치는 정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걸 못 배운 거죠. 네. 다음 곡기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안철수. 이게 뭐냐면 안철수가 지금 판세라면 경기도 국힘당 10석. 근데 지난번에 7석이죠. 감히 10석이나 노리다니. 지난번 7석을 했으면 이번에는 겸손하게 5석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오전 10시 13분 기사예요. 근데 오전 10시 28분 기사에는 안철수가 민주당 153석 주장 금방지다. 아니, 지 입으로 오전 10시 13분에는 경기도 10석 걸어놓고 10시 28분 딱 15분 후에는 민주당 153석은 금방진 주장이다. 아, 지가 했는 말을 지가 뒤집어 엎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입을 찢어버린다 하는 장해찬 말이고, 하여간 안철수는 장해찬을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네. 다음 곡지는 용산 위에 흑산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종섭, 황상무 이 사건을 조선일보가 얼마나 복장이 터졌으면 용산이 미친 것 같다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용산이 미친 것 같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흑산에서 나온 거예요. 흑석동 방흥모 방씨가 조선일보를 장악하고는 흑석동 방씨가 용산이 미친 것 같다 이렇게 꾸지람을 하니까 윤석열이 바로 꼬랑지를 내린 거예요. 이야, 역시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력자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일 먼저 방씨 집에 인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걸 밤의 황제 방씨. 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방씨가 윤씨보다 권력이 더 셉니다. 우리나라 진짜 대통령은 방씨, 윤씨가 아니에요. 네. 소장군님, 김영창님 반갑습니다. 현재 87명이 시청 중입니다. 다음 곡지는 총선이 끝나면 윤석열 운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이 국힘당에 탈당한다. 제가 볼 때 지금 오르내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내일 투표하면 국힘당이 95석인데 또 그 사이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단체 삭발식 하고 한동훈이 삼보일배하고 오체투지도 하고 생쇼를 할 거기 때문에 불상에서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이 105석 정도 했다고 치고 국힘당이 선방을 해서 105석 했다. 105석을 해도 윤석열은 탈당해야 돼요. 100% 탈당하라고 말 나옵니다. 자동 탄핵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국힘당에 탈당하면 탄핵이라는 거죠. 일단 탄핵하라고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탄핵을 시켜. 그러면 조기 대선, 그럼 어떻게 돼? 이재명이 당선. 두 번째 코스는 뭐냐면 윤석열이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윤석열은 캐비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당으로 압력을 넣으면 그런 걸 수사해버려요. 국힘당이 탈당해라도 탈당을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김건희가 구속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탈당하면 탄핵, 탈당을 안 하면 김건희가 구속이 되는 거죠. 김건희가 구속되면 윤석열이 화딱지가 나서 개판을 쳐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힘당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탈당하면 국힘당이 살고 윤석열이 버티면 국힘당이 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돼요. 그럼 조국이 대통령이 돼. 왜냐. 5년 단임제는 이재명인데 4년 중임제면 이건 조국이야. 생각을 잘 해보라고요. 4년 중임제하고 8년이죠. 5년 단임제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를 바꾸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바꾸는 김에 좀 많이 바꾸자 이렇게 된다고. 조금 바꾸자 해야지. 유향 바꾸는 김에 8년으로 가보자 이러면 이재명보다 조국이 유리해지죠. 그럼 이재명은 윤석열한테 전화해가지고 윤형 국민당 탈당해 이렇게 꼬셔야 돼요. 그리고 조국은 윤석열한테 전화를 해서 버텨 버텨 계속 버텨 김건희는 내가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5년이냐 8년이냐. 근데 재밌는 것은 조국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 진중근이 나도 이게 또 우선 포인트가 된다. 네. 헌재에서 인용해 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탄핵을 담당하는 검사가 굉장히 뛰어난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검사가 기소를 엉터리로 하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론이 달렸다고 봐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여론 70%가 탄핵 찬성 이러면 탄핵됩니다. 그런데 70%가 안 되면 탄핵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과학자의 조국. 뭐 류건 시인이 그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오행시를 썼다 그러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뭐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건 뭐 황우석이 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그런 말을 이 루이 파스터르가 했다고 하는데 파스터르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정확히는 뭐냐. 과학자에게는 과학 그 자체가 조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과학자는 조국이 없지만 과학 그 자체가 조국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인은 정치가 조국이고 스포츠맨은 스포츠가 조국이고 기업인은 기업이 조국이고 영화배우는 영화가 조국이고 지식인은 지식 그 자체를 중성을 낸다. 정치인은 정치 그 자체에 중성을 낸다. 스포츠맨은 스포츠 자체에 중성을 낸다.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대한민국에 중성하면 안 되고 축구 그 자체에 중성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축구를 하고 있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본분에 중성을 할 때 조국이 진보한다. 그러니까 과학에는 조국이 없는데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과학자하고 조국에 중성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과학자가 과학에 중성하면 그 나라 조국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국에 중성한 셈이 된다. 이거 상당히 복잡한 말이에요. 루이 파스터르가 상당히 복잡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상당히 뇌가 꼬이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결국은 각자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최고다. 정치인은 그냥 정치를 잘하는 게 최고고 지식인은 지식을 밝히는 게 최고고 수학자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최고다. 수학자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게 조국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일단 막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 독일이 전쟁 이겨야 돼 하고 독가스를 발명하고 이거는 조국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는 그냥 과학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조국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유권자는 어떻게 될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는 과학을 열심히 하는 게 애국이다. 그럼 유권자는 투표를 잘하는 게 애국이다. 이게 뭐냐? 유권자는 내 한 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애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표를 한 표를 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어디에 찍어서 집어넣는 게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바뀔까? 조국혁신당에 찍으면 대한민국이 왕창 바뀐다. 민주당에 찍으면 대한민국이 요만큼 바뀐다. 국힘당에 찍으면 안 바뀐다. 왜냐하면 국힘당은 보수 정당, 보수는 원래 안 바꾼다는 정당이에요. 정의당에 찍어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은 말로만 바꾼다고 실제로는 안 바꾸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투표소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표의 가치를 극대화를 할까? 이 한 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어버릴까? 일단 내가 자동차를 탔다. 그럼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갈 수 있는 최고 속력이 180km다. 그러면 180km 한번 밟아줘야 돼요. 그게 A라고. 이 자동차가 갖고 있는 최고의 성능을 한번 끌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탄다면 이 말이 달릴 수 있는 최고 스피드가 시속 70km다. 그럼 70km 한번 달려줘야 돼요. 그게 말에 대한 A라고. 각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치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손흥민이라면 손흥민이 갖고 있는 잠재력의 극한, 손흥민이 할 수 있는 최대치, 100m 단독 드리블, 그걸 한번 보여줘야 돼. 그것이 바로 조국에 충성하는 것이다. 조국 혁신당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거국에 충성하는 방법은 투표를 잘하는 것이다. 투표를 잘한다는 것은 올바른 투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투표가 아니고 영향력 있는 힘이 있는 표의 가치를 걱정하는 그게 투표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84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